在那个海水里面有一两个给他们也别人的왜하나님기쁘시게하나님우리하나님예배하고찬양하고기도하는것그이외에무슨일이있겠습니까하나님이시간우리를위해우리를인해기뻐하시는하나님을우리가보게하시고그말미암아그기뻐하시는하나님우리의힘삼아오늘도주님의분사로열심히살수있게도와주옵소서예수님의이름으로기도합니다사도행전5장11절부터 14절까지보죠온교회와이일을듣는사람들이다크게두려워하니라사도들의손으로민간의표적과기사가많이되매있는사람이다마음을같이하여솔로몬생각에모이고그나머지는감히그들과상종하는사람이없으나백성이칭송하더라믿고주께로나오는자가더많으니남유의큰무리더라자아나니와삽비라가이제교회에서죽임을당합니다이건뭐베드로가죽인것도아니고하나님이행하신거죠하나님이예수를믿겠다고그리고전재산을팔아서일부를감추고교회에다가다헌금을한하나님의교회에들어와있는어떤이들을죽여버린것입니다그리고는그일을누가의친구인데오빌로라는데오빌로가누군지는정확히모르지만굉장히큰벼슬을갖고있었던그런사람이에요그리고신앙을갖고있었던그런사람입니다자누가가누가복음과사도행전을써서그데오빌로에게편지를보냈는데그두책은한책입니다한책을둘로갈라놓은거예요누가복음하고사도행전은같은책입니다그한책을그데오빌로라는사람에게이제편지를써서보냈는데누가가그러한예수를잘믿고있는데오빌로에게뭔가뭐겁을주려고이런얘기를썼을까요한번편지를쓴사람의입장에서한번잘생각을해보세요그리고그데오빌로라는사람은우리모든교회의상징적인인물입니다하나님이교회에게도대체무슨이야기를하고싶어서이런일들을여기다기록을해놨을까요그리고거기에보면은온교회와이일을듣는사람들그러니까온교회와이일을듣는사람들인이제구분이되어있는그런사람들이에요예수를믿는사람들과그렇지못한사람들중에그일을들은사람이런뜻이죠근데그들이전부뭐했다그래요두려워했다그럽니다그렇죠근데요한일서에가면두려우면형벌이따른다그랬어요그러면하나님이지금교회를지금두렵게만들기위해서이런일을행하신건데왜냐면결과가그렇게됐잖아요지금교회가지금두려워하고있단말이죠근데왜두려우면형벌이따른다그럴까요또그러니까우리가두려워해야할두려움이있고두려워하지말아야할두려움이있다그랬죠그죄책이라는것을우리가벌치적죄책이라는것과책치적죄책이라는것을나눈다고했어요뭐볼콥이라는사람이나뭐개혁주의신학자들은그걸뭐다른걸로표현해놨지만박형용박사같은사람은그걸이제그렇게한문으로써서표현을해놨는데그게오히려더잘표현을한것같아요제생각에는벌치적죄책이라는건죄책감이라는게뭐예요죄책뉘우침입니까후회예요죄에대한책임감이라는뜻이죠죄책이라는것그러니까여러분이죄를짓고죄에대한책임감그러니까사망으로결론지어지는그죄에대한책임감을여전히갖고있다면그두려움은형벌을받아야할두려움이에요그러나그런벌치적죄책이이제사망이잖아요그말고책치적죄책이라는건뭐냐면우리마음속에내가죄를짓고난이후에 내 마음이 굉장히 불편하고 고통스럽고 그리고 그 죄에 대한 그러니까 죄에 대한 형벌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죄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우리 마음속에 그거 없으면 인간도 아니죠 그거는. 근데 뭐 어떤 사람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랬다고 그것도 아니라고 막 그냥 그러는데 그놈들이 부원파예요. 절대로 두려워하면 안 된다. 아, 우리는 죄를 지을 수 없다. 뭐 이러면서 이제 뭐 죄를 아주 그 왜곡해서 전하죠. 그건 절대로 여러분 쫓아가서는 안 되는 엉뚱한 교리들인 거예요. 특히 LA에 많아요. 그런 인간들이. 아이고 참. 여기는 영적으로 너무 혼란스럽고 피폐한 곳이에요. LA. 공원파도 많고 이명범파도 많고 박옥수파도 많고 또 뭐 워치만니 저 위트니슬리 형제교회도 많고 난 이렇게 많은 데는 저 보다 못해 처음 봤어요 진짜. 한국에도 이렇게 많진 않아요. 퍼센티지로 따졌을 때. 그러니까 여기가 참 위험한 곳이에요 어떤 면에 있어서는. 제가 그 버지니아에 집에 가서 보니까 거기는 마을이 조그만 마을이에요. 샬롯스빌이라는 데는 버지니아 주립대가 있어가지고 학생들과 뭐 교수들이 이제 좀 많이 있고 그러니까 뭐 유명한 마을이 됐지만 버지니아 주립대 이외에 다른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도시의 반이 학교 부속 건물과 뭐 학교 병원 뭐 그러니까 도시의 거의 한 7, 80% 되는 인구가 전부 학교에 관련된 일을 해요. 학생 아니면 교수 아니면 뭐 학교에 관련된 그런 일들을 하는데 참 그 몇 명 안 되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참 바르게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더군요. 그리고 그렇게 뭐 제가 그 설교를 하는데 설교 듣는 사람들의 80%가 거의 다 박사들이에요. 그 교수들 아니면 거기에 이제 연구하러 온 연구 리서치 프로페서나 대학원생들. 그럼 굉장히 교만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장로님들 쫙 앉아있고, 뭐, 제 집들 앉아있는데, 전부 제 대학교 선배님이에요. 뭐, 10년 선배서부터 15년, 20년 선배까지, 그럼 쫙 앉아가지고, 야, 참 기죽더구만요. 앉아가지고 무슨 말 안 하더라고. 야, 왜 이렇게 앉아있는데, 그러니까 하도 부흥사들이 와서 헛소리들 하고 가니까 아무런 기대가 없이 그냥 앉아있는 거야 이분들이. 앉아가지고 뭐 저것도 그냥 뭐 비슷한 그런 부류겠지. 근데 거기 또 담임목사님하고 저거랑 동갑인데 아 그 담임목사님은 또 되게 늙어 보이는 거야. 나 그래서 한 50은 분명히 넘었겠다 그랬더니 나중에 이게 족보를 까보니까 동갑이더라고요. 동기예요, 동기. 그러니까 저는 또 반면에 그 목사에 비해서 어려 보이니까 이 사람들이 더 얕보고 우리 목사보다도 어린 것이 와갖고 무슨 얘기 하려고 그러나 딱 듣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첫날부터 그냥 완전히 한 2시간씩 부시기 시작했는데 사람들이 점점 앞으로 끌어 당겨지더니, 예. 나중에 다 끝나고 나니까, 정말, 그렇게 잘 알아듣는 사람들을 또, 제가 근자에 못 봤어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설교하는 것보다 더 과격하게 했거든요. 왜냐면 한 번 가는 거니까. 거기다가 또 학생들, 버지니아 주입대 그 언더 학생들이 또, 청년들이 가득 앉아있으니까, 제가 또 얼마나 그 사명감을 부탁했어. 그 청년들은 제발 이 기성세대는 못 알아들어도 이 청년들은 좀 알아들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제가 성경을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아주 그냥 뒤집어 파가지고 도대체 오늘날 기독교가 어떻게 잘못 가고 있는가를 설명해 줬어요. 이제 성경신학이라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들어가지고 성경을 어떻게 봐야 되는 건가 예, 설명해줬죠. 왜냐면 뭐 큐티에 아주 미쳐있더라고요 다들. 그래서 당신들이 하는 큐티가 지금 옳은 큐티가 맞는가 그래서 가르쳐주기 위해서 성경을 그렇게 한 부분을 떼어서 나에게 적용시키기 위해 보는 게 아니다 가르쳐주기 위해 그걸 갖다가 반격할 수 있는 게 이제 성경 신학이거든요. 우리가 어떤 부분을 보아도 그 부분이 왜 그 자리에 들어가 있는지 또 성경의 구약과 신약의 다른 부분과 그게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그걸 모르고 보는 건 토정비결 보는 거랑 똑같아요. 아무리 좋은 결론을 얻어낸다 할지라도 그건 성경 보는 사람 아닙니다. 그냥 토정비결 보는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쭉 설명했더니 그러더라고요. 아 그거는 목사님들이나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지 우리가 어떻게 성경을 그렇게 보냐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럼 목사만 천국 가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은 각자 개개인이 보는 거지 목사한테 설명을 듣는 거 아니에요. 근데 목사는 그렇게 봐야 되고 자기들은 그냥 대충 지금까지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도 된다라고 믿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우리 청년아이들 앉아있길래 너희들 미국 유학 올 때 얼마나 많은 준비를 했냐. 영어학원도 다니고 미국 문화에 대해서도 공부했고 너희들이 갈 대학에 대해서도 충분히 리서치를 하고 그 다음에 토플 시험 보고 GRI 시험 보고 GRE 시험도 보고 그렇게 오랜 세월 준비해서 여기까지 왔지 않냐. 근데 너희들은 하늘나라의 언어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구나. 하늘나라의 말은 성경 단 하나 이거밖에 없는데 너희들 미국 올 때도 고작 이 나라 올 때도 그렇게 두려워서 열심히 준비하고 오면서 하나님 나라에 갈 준비를 우리가 말씀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언어를 공부하냐는데 목사는 그렇게 공부해야 되지만 우리는 어떻게 그렇게 공부하냐고 그게 말이 되냐고 아무 말도 못하죠. 근데 여러분 그게 맞는 소리예요. 여러분은 목사에게 설교를 듣는 걸 그냥 신앙생활을 다 한 것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목사는 여러분이 성경을 잘 읽을 수 있도록 지도하는 거예요. 제가 왜 설교를 그렇게 길게 구약 신약을 이리저리 넘나들면서 계속 설교를 설명을 해드리냐면 성경을 그렇게 보세요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지 그럼 제가 강해 설교 안 한 부분은 평생 안 읽고 가실 거예요? 한 번도? 근데도 사람들이 전혀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제가 지금 뭐 비유도 강의하고 있고 요한복음도 강의하고 있지만 제가 그 강의를 준비하는 시간 이외의 시간은 저는 다른 성경을 읽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우리가 죽는 날까지 죽도록 정말 모든 삶의 프라이어리티를 여기에 다 집중하여 공부를 한다고 해도 우리가 10분의 1도 다 못 알고 가요. 채 못 알고 간단 말입니다. 근데도 내 삶의 거의 대부분의 시간은 다른 거 하느라고 다 쓰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거는 그냥 뭐 알아도 되고 못 알아도 되는 것 정도로 그렇게 알고 있다면 여러분 그게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사람들이에요. 제가 그랬어요. 너네들 솔직히 천국 가고 싶지 않지? 아니 천국이라는 게 뭔지를 알기나 아냐? 안다면 그 나라에 대해서 너네들이 갈 곳이라면서 이렇게 아무 준비 없이 넋 놓고 이렇게 살 수 있어? 내가 그랬어요. 대학교 아이들만 이제 모아놓고 세미나를 했거든요. 뭐 질문들을 하는데 고민들은 굉장히 많이 했더라고요. 근데 또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막 쌓아놓은 걸 막 터뜨려놓는데 뭐 전천년, 후천년, 뭐 무천년까지 물어보고, 그러니까 고민을 많이 한 거예요, 애들이. 뭐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이며, 뭐 이런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는 제가 뭐 자세하게 여러 번씩 설명했으니까 뭐 다들 들어서 알지만 애들은 한 번도 그런 걸 들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영광을 돌리는 게 뭡니까? 하나님, 내가 내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건 뭡니까? 또 용서에 대해서 우리가 언제 사람들을 용서해줬다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준 것 같이 사해달라고 합니까?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아주 이뻐 죽겠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고민하면서도 정작 거기에 시간을 투자하지도 않더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은 그 마음만큼 자기의 시간과 열정을 투자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거기 갔는데 칠레에서 또 지진이 났더라고요. 아이치보다 더 큰 지진이 일어났어요. 근데 이제 그 이야기를 하면서 그 버지니아 주립대 교수들이랑 같이 이제 밥을 먹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도 또 뭐 성경에 대해서 다 뭐 신학도 공부하고 그랬더라고요. 거기다가 뭐 머리가 좀 좋아요, 다들. 뭐 이것저것 물어보는데 참 다른 데에 대해서는 그렇게 박식한 분들이 성경에 대해서는 너무 물어보고 아니요, 정말. 그래갖고, 이제 뭐 이것저것 성경을 찾아서 가르쳐 주고 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그 버지니아 주립대에서 지지학을 가르치는 교수님이에요. 25년 이상을 교수를 했으니까 뭐, 거기서도 진짜 베테랑 지지학자죠. 근데 지금 그, 이 칠레에서 난 지진보다 더 큰 지진 때가 지금 이제 그 자기들의 연구 조사에 의하면 가능성이 있는 곳이 지금 일곱 군데인가 있대요. 아마 엄청난 지금까지는 뭐 상상할 수 없는 많은 인명과 이 저 물질적 피해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지금 그 지진대가 걸려있는 곳이 일곱 군데인데 그 중에 하나가 LA더라고요. 그분이 말씀하시는데 실내보다 더 큰 지진이 만약에 LA를 한번 딱 덮치면요 여기서 사망자가 100만 명 이상 날 거래요. 100만 명. 그러니까 여기에 와 있는 한인들이 잠정적 뭐 불법 체류자까지 합쳐서 거의 100만 명 된다 그러는데 그들이 싹이 다 죽는다고 생각하십니다. 근데 그것도 굉장히 위험한 수준이래요. 그래서 그 지지학계에서는 계속 보고가 되는데 민심이 혼란하게 된다고 정부에서 막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것들을 보면 이제 진짜 마지막 때가 급격하게 급속도로 우리를 향해서 침노에 들어오고 있다는 생각이 안 드세요? 100년 만에 한번 일어나는 지진, 몇십 년 만에 한번 일어난 인명피해, 이런 것들이 없었던 것들이 지금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고 이제 일본이나 이런 데는 그 후폭풍으로 쓰나미 같은 것에 지금 완전히 노출이 되어가지고 뭐 그 인근에서 한번 그 진도 8 이상의 지진이 나면 일본은 그냥 가라앉아 버리는 거예요. 한 방에. 근데 그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지금 하나님의 나팔로 계속 부러지고 있는데 사람들이 두려움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궁금함도 없고 그리고 그 나라가 정말 무현 닥쳤을 때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지 그걸 모르는 거예요. 거기서 제가 그 지금 말기암 환자인 그 포스트 닥터를 하는 제 후배를 하나 만났어요. 그 대장암이 걸렸는데 또 참 재밌게도 그 친구가 그 버지니아 주립대에서 암 세포 연구를 하는 사람이에요. 한국에서 다 박사학위 받고 카이스트에서 박사학위 받고 여기 이제 포스트 닥터로 와 있는데 그 와중에 대장암이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그 직장까지 퍼지는 바람에 항문까지 다 드러나 버렸어. 그래서 인조 항문을 달고 다녀야 되고 나이도 어려요. 이제 40도 안 됐는데 뭐 그렇게 되니까 이제 삶의 소망이 끊어진 거예요. 그냥 몸이 뭐 대상 말라가지고 그냥 뭐 먹을 걸 제대로 먹어요 뭐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하나 붙든다고 저를 계속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냥 아침 먹을 때 쫓아오고 뭐 한마디라도 더 들으려고 점심 먹을 때 가면 또 있고 저녁 때 가면 또 와이프랑 또 와 있고 계속 그래요. 근데 나중에 제가 이제 올라고 마지막 집회하기 전에 이제 저를 찾아오더니 제 손을 꼭 잡고 목사님 저 죽을 준비 안 됐는데 나 좀 살려달라고 나 좀 살려달라고 계속 엉엉 울면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후배니까 대학교 후배니까 야단을 쳤어요. 거기서 위로를 해줬어야 되는 건데 너는 지금 하나님이 네가 예수를 믿는다면 하나님이 저 천국에서 너를 향해서 손을 뻗고 있는데 지금 여기서 내 손을 붙들고 나한테 살려달라고 하면 어떡하냐. 내 손을 놓고 하나님의 손을 잡을 준비를 해야지. 넌 지금 나에게 이렇게 구걸을 해서 만약에 10년, 20년을 더 산다고 할지라도 그 10년, 20년 후에 똑같은 고통 속에서 다시 또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할 거라고. 왜 나한테 매달리듯이 하나님한테 매달려서 나 하나님 손 붙들고 언제든지 갈 수 있게 자신 있게 갈 수 있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를 못해. 내가 뭐라고 나한테 살려달라고 그래. 나는 너를 살려줄 능력도 없고 또 그런 마음도 없어. 혹시 내가 능력이 있다고 할지라도 너 천국이라는 곳이 좋은 곳이라면서 여기서 왜 이렇게 오래 살고 싶어 해. 하나님이 여기서 너를 얼마나 살리고 또 너를 언제 죽일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지만 내 손 놓고 하나님 손 잡아라. 여기저기 뭐 좋다는 약 찾아다니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평안을 얻어 이야기했어요. 보세요. 그 친구 하나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모태신앙이래요. 나면서부터 예수를 믿었고 여태까지 뭐 주일학교 교사부터 시작해갖고 또 청년부 간사까지 청년아이들을 가르쳤던 사람인데 근데 죽음이 막상 지 앞에 닥치니까 제 손을 잡고 살려달라. 제가 어떻게 살려요? 하나님이 살리셔야지. 하나님이 영으로 부활로 살려내셔야지. 근데 너무나 오늘날 신앙인들은 심각함이 없어요. 그냥 자기의 현실과 자기의 상황에 찌들려가지고 그냥 어떻게 될까봐 부들부들부들 떨고 앉아가지고 우울하고 외롭고 얼굴은 그냥 온 세상 모든 고민은 다 짊어진 것처럼 하나님 나라가 참 저는 그 하나님 나라가 우리를 보면 굉장히 슬퍼할 것 같아요. 이렇게 잘 준비되어 있는데 올 인간들이 하나도 준비가 안 돼 있어갖고 그 나라가 우리를 보면 슬퍼할 것 같아요. 근데 뭐 목사들도 마찬가지고 다들 그래요. 똑같아요. 거기 그 보니까 차재선 전도사님이라고 우리 손영원 목사님이랑 뭐 그 다 감방 동기 그 순교자 손자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할아버지 얘기를 그냥 막 자랑스럽게 하길래 그래놓고는 이제 집은 또 굉장히 부자인가 봐요. 그래서 거기서 박사학위 하고 직장 다닌다는데 무슨 약을 개발해갖고 그걸 떼돈 벌그 계획에 그 생각이 아주 그냥 너무너무 익사이팅 해갖고 있어요. 그거 신약만 이제 나오면 출시가 되면 자기는 이제 뭐 미국에서 몇 번째 가는 재벌이 된대나 뭐래나 그러면서 그냥 꿈에 부풀어가지고 하도 그렇게 그냥 노스레를 떨면서 뭐 목사님이 뭐 여기서 드시는 뭐 음식과 뭐 호텔비나 이런 건 자기가 다 되겠다고 아, 교회에서 해주는데 지가 뭐왜 되려고 괜히 그냥 생색을 내려고 나중에 제가 그랬죠. 그렇게 훌륭한 할아버지가 계신데 너는 왜 아직 그 모양이냐. 그 할아버지가 쓴 설교집을 저한테 줬어요. 1920년대에 쓴 건데 뭐다 한문이고 뭐저 그때 당시에 국문 참못 알아보겠더구만요. 예. 그거 번역을 해서 봐야 될 정도로. 그런데 세상에 그렇게 제 설교랑 거의 다른 게 없어요. 1920년도에 그렇게 그 당시 교회를 바라본 분이 계시더라니까요. 근데 33세 죽었어요. 하, 너무 아깝죠. 한국 교회가 막 그런 분이 좀 오래 살아서 계속 후학들을 가르쳤다면 좀 달라졌을 텐데 말이죠. 그래서 제가 그 설교집을 거기서 뭐 얇아요. 쉬는 시간마다 다 읽고서 너 이거 한 번이라도 읽어봤냐? 니네 할아버지 거? 못 읽는데 자기는 한글도 잘못 읽는데 거봐 니네 할아버지랑 너랑은 질적으로 달라. 너 어디 가서 니네 할아버지 자랑하지 마. 니네 할아버지랑 너랑은 아무 상관없는 분이야. 그러니까 그냥 제그 후배들이 아마 대학 후배들이 저건 왜 와갖고 잘 살고 있는데 와서 평지풍파를 일으키거나 아마 그랬을 거야. 말하는 게뭐 자기가 그잘 되기 위해서 뭐 교회 예배당 건축을 하는데 뭐 몇십만 불을 헌금하고 이게 천 이런 거. 교인이 많아봐야 뭐 교수들하고 대학생이니까 제가 일주일 거기 헌금 보니까 2,000불이더라고요. 그래 교인이 다 합쳐서 120명밖에 안 돼요. 애들까지 다 합쳐봐야. 근데 이제 뭐 저희 뉴욕에서 아틀란타에서 막 이렇게 우리 서문화 인터넷 그 교인들이 그냥 8시간 9시간씩 차 타고 와가지고 거의 한 250명 100몇 명이 왔어요. 참 진짜 눈물 나더라고요. 그냥 얼굴 한번 보겠다고 휴가 내갖고 호텔 다 잡고 그 작은 마을의 모텔이 그 마을 역사상 가장 붐볐던 차들이에요. 우리 그 인터넷 식구들 아침에 탁 나가면 쫙 모여갖고 그냥 뭐 얘기하고 자기들끼리 뭐밥 먹고 있고 이러는데 너무 뿌듯한 거예요. 그래 그런 조그만 교회에서 걔가 돈을 60만 불인가 70만 불인가 그냥 이 사업을 위해 하나님 내가 한방 딱 거기 헌금할 테니까 이 사업을 잘 돌봐주세요라고 한 70만 불인지 얼마를 한 번에 헌금을 했대요. 그래갖고 이거에 한두 배만한 예배당을 지었어요 벌써. 나머지 뭐 융자 받고 그래갖고 거기서 또 이제 뭐 건축과 교수들이 있고 그러니까 자기들이 설계 다 하고 아참 인재가 많으니까 본인들이 될걸다 하더구만요. 그건 제 걱정이 되는 게 나중에 이걸 어떻게 메인테너스 하려고 그러나. 응? 지어는 놨는데 그러니까 돈이 들어오니까 뭐가 이게 뭘 해야 될지 모르니까 일단 집부터 지어놓은 거예요. 근데 자기들도 지금 벌써 걱정하는 거예요. 들어가서 이거 유지할 일이 막막한 거예요. 지금은 어떤 선교단 건물을 거의 독채처럼 공짜로 쓰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마을 전체에 한인 그 가구 수가 100가구가 안 돼요. 그러면 그 공짜로 쓰고 있는 그 건물, 그리고 그 선교단이 아예 파치도 안 한대요. 그리고 전기세까지 다 내주고. 그러면 그 마을 사람들이 100가구가 전부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 거기를 못 채워요. 그럼 거기 그냥 있으면 되잖아요. 왜 그걸 괜히 거기다 지어갖고 100가구도 안 되는 마을에다가 그 큰 걸 지어갖고 이걸 어떻게 갚아야 되나 그걸 미리 걱정하고 있냐고. 아 정말 가슴 터진다. 그 2,000불 일주일에 2,000불 들어오는 헌금 갖고 그 큰 건물을 어떻게 유지를 해요. 대부분 학생들에다가 또 그런데 또 교수들은 얼마나 짠지 아시죠 여러분. 기독교의 현실이 그 정도. 그러니까 뭐 교리에 대해서 신학에 대해서 많이 알고 배우고 해도 그것이 삶으로 우러나올 때까지는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알면 뭐하냐. 여러분 우리만이라도 진짜 다가올 미래를 걱정하는 이들이 분명히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구나라는 그런 평가를 들을 수 있을 만큼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마지막 때는 곧 와요. 그러한 정말 기대에 찬 두려움, 그 두려움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죄에 대한 두려움, 종말에 대한 두려움. 그러나 거기를 덮어버리는 하나님의 은혜, 거기에 대한 기대, 이런 것으로 우리가 매 순간을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자꾸 넉넉히 다른 것들 그냥 응? 신경 쓰면서 언제 신앙생활을 해요? 언제 하나님 나라를 준비합니까? 아니 김연아 그 피겨스케이트가 그거 뭐 그렇게 아름다워요? 그거 본다고 교회를 아는 애들도 있더라고 보니까 부흥회를 하는데 기가 막혀가지고 천국에 가면 그보다 상상할 수 없는 아름다움들이 가득 차있는 곳이 천국인데 그 뭐라고 거기에 그 앞에 모여 앉아가지고 그 귀한 시간들을 다 허비하고 그냥 경쟁하면서 어떻게든지 뭐 이겨야 된다고 인터넷 보니까 뭐 일본의 안트 뭐 누구 뭐 아사다 미국의 안토노 그 지들끼리 또 댓글 올리면서 막 싸우고 그게 막이지 뭐예요. 자기가 속한 공동체 나 그걸 위해서는 땅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겨야 된다는 그거. 거기에 다들 그냥 넋이 나와가지고, 뭐 여제, 여신? 이제 여신이라 그러대요. 뭐 돈도 뭐 몇백억을 벌었고, 뭐. 그래서 어떡하려고 그러는데. 네? 그 여신이, 우리를 천국 보내줍니까? 어떤 그 논설하는 사람이 그 글을 썼는데 제목이 연느님이에요. 연하가 하느님 됐다는 거예요. 연느님. 우리를 이렇게 외롭고 이렇게 경제적으로 힘들고 한 우리에게 잠시지만 희망과 꿈과 위로를 줬다는 거예요. 연느님. 세상이 그 정도예요. 하나님은 그렇게밖에 생각을 안 하고 있는 이 세대에 여기에서 우리가 좀 반성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진짜 김연아보다 하나님을 더 좋아해요. 김연아가 금메달 딴 게 성경을 읽으면서 야 하나님의 진리가 이거구나 라고 발견할 때보다 더 기뻤죠, 솔직히. 야, 우리 국기를 선양했다. 아니, 스포츠 좋아하는 사람들 보면, 저도 운동을 했던 사람이고, 그렇지만, 아니, 박민규 갖고 공 쳐서 담 너무 덧넘기는 거. 뭐 조그만 공 하나 갖고 와서 상대편 골대에다 골 넣고 뭐 이러면서 그걸 재미라고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니까 참 제가 재밌어요 그게. 그게 뭐에 재미가 있어요? 그게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서 경쟁 관계에 있는 인간들의 죄된 속성이며 본성이잖아요. 이기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기면. 근데 그걸 보고 그 앞에서 이 정말 그 엄청난 생산성을 갖고 있는 그 사람들이 시간을 그렇게 허비하고 있는 게 이게 마귀가 하는 짓이 뭐냐고요. 다 그런 거 보는 게 전부 나쁘다는 건 아니고, 하여튼, 즐길 건 즐기되, 그것보다 더 우선순위를 둬서 해야 할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표적과 기사로 오시는 거예요. 때때로. 여기 보시면요. 초대교회 사람들이요. 그 엄청난 기적이 일어나서 다들 두려워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들이 교회가 매일매일 모이는데 그 모임에 상종하지 않는 이들이 멀찌감치서 보고 있는 그림이 나와요. 교회는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요. 근데 기적을 보고 여전히 상종하지 않는 이들이 있어요. 일부러 누가가 그걸 그려놓은 거예요. 누가는 역사가거든요. 아주 역사를 냉철하게 분별하고 판단하여 정확하게 기록하는 사람이에요. 그날은 여러분 기적은 하나님을 믿게 만드는 도구가 될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을 두렵게 하여 하나님께로 더 집중하게 만드는 힘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적을 전도의 도구로 쓰겠다 이런 생각 함부로 하지 마세요. 그건 안 돼요. 죽은 나사로가 살아서 일어나도 모세와 선지자를 듣지 않는 이들은 절대 그런 기적 보고 구원 못 받는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우리에게 기적이 있습니다. 왜 없어요? 지금도 하나님 죽은 자 살리세요. 하나님의 능력이 뭐 약해진 게 아니라고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런 거를 지금 그 사도시대처럼 그런 걸 기적으로 쓰지 않아요. 여러분 보세요. 구약에서도 선지자 중에 기적을 일으켰던 선지자가 누구예요? 몇 명이나 됩니까? 엘리야, 엘리사밖에 없어요. 그 사람들은 선지자의 처음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선지자들을 구별시키기 위해 그들의 삶 속에 기적을 일으켜줬고, 나머지는 전부 두들겨 맞아 죽었어요, 다. 예레미야나 이사야 같은 사람들 전부 왕족이고 귀족이란 말입니다. 근데 나무 토백해서 죽고 무슨 기적을 행했어요 그들이? 사도시대 마찬가지예요. 사도 가짜들이 많으니까 이런 표적과 기사들을 허락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속사도시대부터는 아니 사도시대 바울의 인생 말미 때부터도 기적이 안 나타나요. 바울이 디모데의 병도 못 고친다니까요. 얘 포도주를 좀 써봐라. 그러고 말아요. 위가 아프다면서 포도주를 좀 써봐. 그냥 마비시켜버리라는 거예요, 마셔서. 그러니까 그런 류의 그 기적 말고 지금은 이제 하나님이 필요할 때에 영적 대각성 운동 이런 것들이 일어날 때 진짜 성령의 임재가 눈에 보이듯이 막 보일 듯 때가 있어요. 가끔씩. 100년마다, 200년마다 한 번씩. 그리고 또 우리 성도의 삶 속에서 꼭 필요할 때 일어나는 그런 기적들. 우리 버지, 아, 저, 메이커스필드 오시는 그 김성재 집사님 같은 분. 수십 년을, 날 때부터 손이 말랐다는 걸 이렇게 아예 이렇게 이게 꼬부라져 갖고 이 채선을 못 썼던 분이란 거예요. 근데 설교를 듣다가 이게 펴졌어요. 펴져서 처음 한 일이 뭐냐면 부엌 가서 일 도와준 거예요. 내 손 펴졌어요가 아니라.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은 기적이 일어났을 때 기적을 자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 거기에 더 참여하더라는 거예요. 이분은 저희 설교 CD를 하나에 15번씩 들으시는 거예요. 지금도. 자기 손이 그렇게 고쳐졌는데 언니한테밖에 얘기를 안 했어요. 아니, 이야기란 게 아니라 언니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걸로 장황하게 나는 이렇게 해서 났어요가 아니에요. 어떻게 이 내 손에 손이 난 이 기적보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더 행복하지요? 그러니까 주위 사람들이 그 기적이 무색해지는 거예요. 손마른 병이 났는데 그거 난 걸 기뻐하는 것보다는 매주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에게 와서 15번씩 그걸 들어서 다 자기 걸로 만드는 그게 더 기쁘다는 걸 하나님이 이런 사람이 진짜 이 세상에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 기적을 나타낼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걸 자랑하고 그걸로 사람들에게 무슨 뭐 하나님을 전하겠다고 하고 그런 건 없어요. 홍해가 갈라졌는데 거기를 몇 날 며칠을 걸어서 걷는 사람이 건너자마자 하나님이 어디 있어 그랬다니까요. 오히려 표적과 기사, 이적은 하나님에 대한 그러한 경외심, 두려움을 더욱 크게 하여 하나님께 포커스를 맞추고 그분이 그 능력의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것으로 기쁘게 만드는 거지 그 기적으로 감격하게 하고 그거는 오히려 마비라는 짓이에요. 하나님보다 기적이 더 좋게 만들어버리는 거. 그게 오늘날 신비주의가 잘못 짚고 있는 부분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종말을 두려워하셔야 돼요. 언제 우리에게 종말이 닥칠지 몰라요. 칠레 그 지진 장면 보셨죠? 고가도로가 한 방에 무너져갖고요. 차들이 그 고가도로에서 한 번에 우수수 떨어지는데 만약에 그 길을 여러분이 가고 있었는데 몇 초 안에 그게 와르르 무너져서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잊지 말란 모양이 있어요. 15층 빌딩이 납작한 찹쌀떡이 되더라고요, 그냥. 와르르 무너져가지고. 뭐, 여기저기 시체들이 나뒹굴고 하는데, IT보다 덜 죽었다 그래갖고, 아이, 뭐 몇 명 죽지도 않았는데, 왜 이렇게 호들갑이냐, 어떤 놈이 또 그렇게, 저, 댓글을 달았다. 이제는 겁이 없었어요, 사람들이. 너무도 많이 죽고 막 이러니까 조금 몇 명 죽는 거는 신문 기사에 올라가지도 않아, 이제. 뭐 총기 난사에서 뭐 세 명이 죽었다. 에게 뭐 이런 걸 기사하고 떠올려. 이런 시대에. 그건 점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종말을 두려워하지 않고, 지옥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증거예요, 이 세상이. 그 속에서 여러분, 우리라도 하나님이 두려워 늘 모이기를 힘쓰고 성경 말씀에 늘 진지하게 그 앞에 엎드려져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오늘 하루 한번 그렇게 한번 살아보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그렇게 표적과 기사까지 동원하여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을 더욱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리로 이끌어가고 계신데 아버지 참 오늘날 교회는 하나님을 너무나 모릅니다. 너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 다시 한번 하나님이 그들이 모인 곳을 진동시켜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존재를 알리신 것처럼 이 땅을 흔들어서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경각시켜 주시고 깨워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